아주 먼 옛날 에덴에서 시작된 한 사람 아담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 죄와 저주가 임하게 되어졌고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한 사람의 그 이제 반항, 거역으로 사람들이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분 예수님께서 철저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제대로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그대로 성취한 것인데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 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뱀의 머리를 아주 깨트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 뱀의 형상으로 왔던 그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인간의 혼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고 또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옛 뱀이요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분은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에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모르도록 계속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하여 속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 이 뱀 곧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당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헤롯 왕의 마음 가운데 이 악한 영이 역사한 것이죠.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좋은 길,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그 시험을 이기고 부딪혔습니다. 말씀으로 이긴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잠시 물러난 것 같지만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면서 강하게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신앙 고백을 했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해를 당하고 죽을 것이라 하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사탄이 결국은 예수님을 쉬운 길로 가도록 유혹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생애로 살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제자들 중에 탐심이 많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만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악한 영이 사람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죄로 갈 수밖에 없고 불안과 저주, 고난과 시련, 또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기심, 분노, 미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구해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먹고 마시는 것을 부욕해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막 따랐는데 예수님의 행보가 결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넣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고 난 뒤에 그 행적을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더러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사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다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냐면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있는 이 귀신에게 꾸짖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은 저 시골 변방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가난한 목수의 그런 아들에 불과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거룩한 자이고 죄 없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이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한 사건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날 이 예식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 몸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팔 것을 예수님을 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하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겟세마네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이제 앞에 세우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자세히 보면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고민했단 말도 나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역사적인 현장에 가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서 좀 더 나아가서 와서 보니 다시 가서 다시 와서 보니 다시 가서 와서 이런 동사가 계속 쓰여져 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히 당황하셨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심히 고민을 하고 두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는 바로 이 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영성신학자인 맥스 루카도라고 한 사람이 쓴 책 Just Like Jesus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예리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그냥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같은 내용으로 세 번을 드렸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첫 번째도 뭐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내 뜻대로 말고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를 죽음에 내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냐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제 세 번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밤은 바로 그 위기에 겟세마네 동산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곳에서 바로 옛뱀 사탄의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전체로 봤을 때에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영상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시험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흔드는 그런 시험이 있었죠.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야 하는 최후의 시간이었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신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뜻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결단이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그 시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으로 이긴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고 이제 십자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듯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잠은 누가 오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일을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살게 하려고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3년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주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춘 분입니다. 예수님 배가 고픈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을 느끼신 분이에요. 예수님 화를 막 내신 분이에요. 예수님 두려워했어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했어요. 느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복음을 전하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인데 뭐 십자가에 달려서 뭐 아팠겠냐. 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뭐냐면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거 아프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아팠겠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고 어찌할지 몰라고 괴로워한 그 모습.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러한 모든 감정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이런 감정을 치유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안하고요,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하시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도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껏 헤집고 다녀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복음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합니까? 기도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중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고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이 고난 이걸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걸 다 경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정신적인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했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치를 당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지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다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마음 가운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채찍을 맞았죠. 두 손에 목이 박혔죠. 십자가에 달려서 창은 옆구리로 뚫고 오고 피와 물을 다 쏟았죠. 육체적으로 고통받았어요. 이런 3중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받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친히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4절에서 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짐을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으로 안 읽고 있지만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우리는 적용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주홍과 같은 붉은 죄가 예수님의 그 피로 흰 눈과 같이 정결하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략을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죄의 대가인 죽음의 잔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으니 영생의 소망이 내게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가? 제가 다섯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주님 앞에 몸을 드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뭐냐면은 이미 원죄에서 해방을 받았지만은 예수 믿고 나의 성품과 기질과 성향이 거듭나지 못해서 옛 속성의 횡포에 사로잡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특세를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 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을 기도해야 돼요. 교만을 깨뜨려 달라고. 뿐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고 혹은 내가 나를 미워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내가 확인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 비교식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히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동시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거나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거나 혹은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하는 취미생활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보는 거 이런 거 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했으니 기꺼이 내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나는 고난과 시련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 달라고 하고 주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되게 해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면은 기도가 만일에 응답이 안 되었다면은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다섯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회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아가 죽고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 고통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치고 걷는 여정이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다 나와서 다섯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한 목소리로 다섯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